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21일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스포츠를 통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파운데이션과 카타르 체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년 스포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어디를 가든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다며 스포츠를 통해 사람이 연결되고 또 이를 통해 국가가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타르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있다며 미국 선수들과 코치진도 몇 주 안에 카타르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저녁 미국과 웨일스 경기에 참관해 미국 남자 축구팀을 응원하고 카타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제5차 미 카타르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도하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영내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군사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약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미 중부사령관 본부인 알우데이그 공군기지를 언급했습니다. 또 올해 양국 수교 50년을 기념한다고 밝히며 무역과 투자, 영내 안보, 방위협력, 반테러, 인신매매 퇴치,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고위급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이란을 크게 이겼습니다. 21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대 이란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6-2로 이란을 꺾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전에서만 3골을 넣으며 기세를 몰아갔고 이란은 초반에 골키퍼 베이란 반드가 공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란 축구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자국 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 의사로 애국가를 재창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경기장에 모인 이란 관중도 이란의 자유를, 여성의 자유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반정부 시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편 앞선 20일 열린 경기에서는 에콰도르가 카타르를 2-0으로 이겼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2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마뉴얼 대사가 이날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시 주석이 전략 외교와 경제적 강요가 중국에 끼친 피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외교란 경제적 압박과 함께 원색적 표현으로 타국을 비판하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방식에 붙은 별칭입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것들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1일 서방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주요 기관 시설과 공급망, 핵심 산업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국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에 새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 희토류 광물이 휴대전화와 자동차, 군사장비를 포함한 모든 곳에 존재한다며 권위주의 정권이 우리의 취약함을 악용하고 우리를 약화시킬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사회기관 시설의 회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6월 채택한 새 전략 개념에서 나토는 중국을 동맹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전략과 의도 및 군사 증강에 대한 불투명한 경제군사대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전략 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 자카르타 동남쪽에서 75km 떨어진 서부 자바섬에서 지진이 발생해 56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북한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을 우려한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아직 재진입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미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됐다며 시험 발사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이번 시험 발사가 무기체계 신뢰성과 운용 믿음성을 검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당 무기체계의 양산과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화성 17형을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18일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7형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전 배치 내용과 관련해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화성 17형 발사에서 나타난 엔진 추력이나 단분리와 탄두분리 기술 등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여주었던 기술이라며 정상각도 발사를 통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상적인 재진입 시험, 또 정상적인 발사, 그다음에 정상적인 비행 시험도 ICBM의 경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실전 배치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시형 성격이 강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2020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편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상위 부대는 전략군이며 전략군 예하에는 사거리에 따라 13개 미사일 여단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ICBM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2018년 말 기준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략군 예하에 13개 연대급 미사일 기지가 있고 이 가운데 4개가 ICBM 관련 기지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사거리 측면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으면 실전 배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와 관련한 미진한 기술력에도 ICBM을 활용해 높은 고도에서 핵을 터뜨리는 전자기파 EMP 공격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입니다.
아직 시험 발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ICBM으로서의 신뢰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폭발 고도가 높아도 되는 EMP탄이라면은 수소탄 상태에서 상당히 커다란 위력과 넓은 범위의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7형 발사 현지 지도를 하면서 적들의 침략 전쟁 연습 광기에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 의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미제가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할수록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 대답하겠다며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화성 17형 완성을 위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한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을 검증하는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 과정에서 추가 핵실험도 하면서 지난 2017년과 유사한 대미 압박 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을 좀 더 크게 압박하는 의도도 있고 그 이후에 화성 17을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사거리 5,000km 정도로 추가 시험 발사를 한다면 그 미국으로서 느낄 수 있는 압박력이 엄청나거든요.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엔 부인 리설주 여사,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어린 딸을 대동시켰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며 관련 사진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엔 흰색 패딩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붉은색 구두를 신은 어린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김주혜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나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대내외 매체가 함께 보도한 것으로 미뤄 주민들에게 ICBM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후대를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선전하면서 대내외 체제 안정성 그리고 해당 ICBM의 기술적 완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간 김 위원장의 행보 역시 이 현장이 이렇게 이른바 안정성이 있다. 이게 더 이상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매우 안정화된 체계다. 이건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미 실전 배치된 체계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번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1일 발표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 행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해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담화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규탄과 추가 제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 표시와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에 즉각 추가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탄도미사일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내에서 정보 수집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일 군사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ut make no mistake, we ar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커비 조정관은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위협이 영내 동맹과 파트너, 한반도와 그 너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영내에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는 이유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준비태세와 능력을 분명히 유지하려는 이유이고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역량을 연마하기 위해 3국 간 군사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역내에 적용하거나 기존 역량을 더 나은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계속 모색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매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이든 부분적 성공이든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려사항이라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보유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정보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I'd rather not get into intelligence assessm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I'm sure you can understand.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 발사에서 보듯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개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전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능력을 결합하는 것은 다른 역량의 문제라면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보유했는지 등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와 관련된 김정은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 든 김정은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Kim Jong-un's the guy to ask that question.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habit of trying to get inside his brain.
분명히 우리는 발사 시점에 주목하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 시점이나 미한 연합훈련 등이 특정 발사를 촉발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 방지 등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와 관련해 북한과 어떤 직접 소통도 없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계속하면서도 적절한 방어 역량의 확실한 유지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체적이고 한국, 일본 등 양자간은 물론 3자적 노력이라면서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무기 실험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우리는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예고할 내용이 없고 뉴욕의 유엔 대표부 동료들보다 앞서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specific actions to preview and certainly don't want to get ahead of our colleagues in New York, Daphne.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북한의 올해 8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인다며 이번 시험은 11월 1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11월 2일에 앞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국에서 위험할 정도로 근접한 곳에 떨어진 무모한 발사를 잇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는 역내와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and they are a violation of a number of UN Security Council.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도발적 행동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더 나설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n his bilateral engagement with President Xi, raised concerns about the DPRK's provocative behavior.
이어 우리는 함께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과 역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동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나라가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은 18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의원은 이날 VOA에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건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위기 소통 메커니즘과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에 재원을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하는 것처럼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올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과 공격 행위는 미 본토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북한과 같은 대담해진 적국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파트너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VOA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르라나크 유엔 부대변인은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E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에 따른 국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18일 BOA에 오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더더욱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5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발표한 성명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를 거듭 상기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다른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주요 관련국들과 대화에 관여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이유는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11월 1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최근 위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영내 안정과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직면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연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분명히 한다는 목표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 발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다음날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는 마하 22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8일 북한이 지난 16일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자국 내 인권유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최근 채택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제3위원회 결의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EU는 그러한 위반이 있을 때마다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6일 EU가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협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 한국의 전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이 비판했습니다. 부실한 국정 운영에 따른 인재와 참사는 자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영국 의회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18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한국의 비극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국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그러뜨리려 북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대사의 공격적 발언은 끔찍한 슬픔과 고통을 남긴 비극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감과 애도를 표하는 순간이지 비극을 정치적 이익으로 바꾸려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성 대사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막말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도발을 지속하는 배경엔 국제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기껏해야 어중간한 정도였고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증거를 발견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보고서엔 계속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자국민을 계속 억압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등 자신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침해를 전면 부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서투른 노력에 불과하다며 인재로 인한 참사는 한국이 아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man-made disaster is certainly caused by the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킹 전 특사는 인재는 분명히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야기된다면서 북한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국제인권협력대사도 17일 VOA에 북한의 발언은 억지 주장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도 위로의 말을 보냈는데 외교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기대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그거가 없었던 거는 둘째치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걸 흐트리려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억지죠. 억지인 이유는 그 얘기를 해서 설득을 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난 저는 어떤 국가도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에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유엔 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끼리란 구호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민족끼리라고 말했는데 그 민족끼리 나라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못할 망정 바로 미사일을 쏘고 그 오히려 국제사회를 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다 대고서 나 할 일 하고 있다라는 걸 마치 보여준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는 또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의미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이 동전의 양면이란 점에서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주민이 아닌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터프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주민 상당수가 수십 년째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 정부가 세계적인 선진국의 국정운영 실패, 인재 참사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가 발생한 지 거의 30년 후에도 매년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부자연스럽고 이거야말로 매년 그 반복되는 극심한 인재입니다. Man-made hunger, man-made undernourishment. 고의로 배고프게 주민들을 방치한다는 게 이게 극심한 인권 질병이고 극심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핵심은 그렇게 많은 거액을 쓰면서 또 그 뭐 럭셔리 굿즈 뭐 이런 데는 그렇게 거액을 쓰면서 북한 주민들 먹이 살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 교수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전에도 북한은 왜 가난했는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재난은 왜 두만강과 38선 사이에서만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북한 주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한국의 비극을 계기로 한국 국민과 정부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잔인하고 부조리한 대응 이면엔 한국의 힘과 명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만연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탄받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대상이 되는 빈곤국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그들의 문화, 영화, 노래를 북한의 젊은이들도 따라한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의심스러운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한국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도 북한 정권이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 참사를 통해 자신들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의 기록을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터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8일 BOE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종류의 비난전이 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자국민에 대한 그들의 잔혹행위를 숨길 핑계거리가 떨어져가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터슨 부국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EU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에 시급히 추가돼 북한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행위들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코 교수도 북한 대사가 심각한 국내 인권 상황을 부인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사안을 거침없이 맹비난하는 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코 교수는 또 최근에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가 충분한 규모의 자금과 부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 같은 경찰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명백히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의 행동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not the actions of a normal state. These are the actions of a very abnormal.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은 김씨 일가와 노동당 말고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권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알톤 상원의원은 냉전 시절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헬싱키 인권 의제와 강력한 군사적 억제를 동시에 증진하는 데 모두 단결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훨씬 더 전략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의 최대 정치적, 군사적 후원국이자 동맹국입니다. 1961년 7월 중국과 북한이 맺은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고는 7억 1천만 달러인데 이 중 95%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석유 공급도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에서 2020년 기간 매년 40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원유는 북중지하 송유관을 통해 그리고 휘발유와 디젤유 등 정제유는 중국이 개입된 불법 해상 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밀가루, 담배, 식용유, 설탕, 비료, 의약품, 의류 등 소비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끊어졌던 북중 교역은 9월부터 북한 신유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북중 화물 열차를 통해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시 주석이 이 같은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고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곤혹스러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지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수입 규모는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중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설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붉은선, 즉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이 중국의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라는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used it, you destroy your friend there.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이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국 관계만 악화됩니다. 또 비핵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나 압박을 장기화할 경우 북한 경제가 붕괴해 수많은 탈북 난민이 중국 동북 삼성에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만 북한의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중국의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해에 보내 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9월 28일과 29일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떠있는 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긍정적으로 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China is probably not happy to see that, especially when you see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주류는 중국 책임론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또 북한을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이득을 얻고 또 북한을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nefits from Chairman Kim continuing to hold his nuclear weapons.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폼페오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여섯 번 핵실험하고 그동안 그때 왜 중국이 다 대북 제재에 동참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의 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함을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지 결코 중국이 모든 걸 통제하거나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시각도 다릅니다. 중국도 대북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북 양국이 핵과 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 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쌍준당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함께 추진하는 쌍계 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용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17일과 18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쐈고 중국은 이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핵실험에 대해서는 베이징이 부정적인 신호를 평양에 보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B-52와 F-35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한 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추가 방위력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한결같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 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이런 조치로 중국의 셈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반도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도, 낮 11도, 양덕 아침 0도, 낮 10도, 신의주 아침 0도, 낮 9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 5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8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2도, 개성 아침 4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2도, 신계 아침 1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2도, 신포 아침 6도, 낮 11도, 장전 아침 7도, 낮 13도, 평강 아침 0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4도, 낮 10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3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김책 아침 4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8도, 낮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9도, 낮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1도, 낮 3도 예상됩니다. 11월 2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며 또 가장 취약한 대륙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절벽에서 곧장 내려오고 있다며 아프리카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22년 10월 유엔에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20개국 중 17개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limate change threatens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fricans. It exacerbates.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후변화는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한다며 그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만성적인 저개발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대륙 전체의 식량 불안정의 원인으로 이는 농부들에게 더 짧은 곡물 성장기와 수확량이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은 40%까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기후변화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세계적인 도전이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areas experiencing conflict or insecurity meet dwindling food supply and economic insecurity, the risk of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분쟁이나 불안정한 지역에서 식량난과 경제적 불안정이 겹치면 폭력 사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과 홍수, 화재, 그리고 혹독한 날씨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악화시키며 복잡한 환경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정치적인 폭력과 갈등, 불안정과 겹치면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식탁에 올리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Feed the Future Initiative has committed to investing more than $5 bill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피드 더 퓨처 계획을 통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 5년 동안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목표 국가 중 1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으며 이 계획이 아프리카 지역 사회와 농부들이 지속 가능하며 스마트한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풍부한 자원과 역동성을 가진 아프리카가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5일 하와이 앞바다에서 이지스 구축함이 탑재된 SM-3 블록 요격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미군이 발사한 모의 탄도미사일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목표물을 고도 100km 이상에서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 가능한 해상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은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목표 식별 기능이 향상됐다고 레이시온사는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통해 확장된 고도와 사거리를 방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8척 가운데 4척이 해당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계 연도부터 실전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1일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으로 최소 162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리드완 카밀 서부 자바섬 주지사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공립학교 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 발표한 56명의 사망자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1일 오후 수도 자카르타 동남쪽에서 75km 떨어진 서부 자바섬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밀조 지사는 현재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은 부상자로 넘쳐난 상태로 현지 매체들은 수백 명의 사람이 병원 주차장과 보도 위에서 치료받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 최소 25차례 여진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21일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스포츠를 통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파운데이션과 카타르 체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년 스포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어디를 가든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다며 스포츠를 통해 사람이 연결되고 또 이를 통해 국가가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타르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있다며 미국 선수들과 코치진도 몇 주 안에 카타르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저녁 미국과 웨일스 경기에 참관해 미국 남자축구팀을 응원하고 카타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제5차 미 카타르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도하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영내 미국에 가장 가까운 군사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약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미 중부사령관 본부인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21일 카타르와 27년에 걸쳐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최대 석유회사 중국석유화공 시노펙에 27년간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사하드 알카이비 대표는 중국 시노펙에 27년간 액화천연가스 400만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거래가 액화천연가스 부문 단일 구매 및 판매 거래론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 상황이 구매자로 하여금 장기 거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공급망을 원하는 중국과 유럽 내 또 다른 판매자들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1일 서방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주요 기관시설과 공급망, 핵심 산업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 희토류 광물이 휴대전화와 자동차, 군사장비를 포함한 모든 곳에 존재한다며 권위주의 정권이 우리의 취약함을 악용하고 우리를 약화시킬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사회기관 시설의 회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6월 채택한 새 전략 개념에서 나토는 중국을 동맹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전략과 의도 및 군사 증강에 대한 불투명한 경제 군사대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전략 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던 것과 비교해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